진짜 예배 놓치고 복음 모르고 흑암 세상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후대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구나. 내 문제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문제가 근본 문제구나. 이 해답은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입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세계 살리는 진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예배 중에 있는 우리들의 청년들, 우리들의 학생, 우리들의 렘넌트들이 일찍부터 근본 문제에 눈이 열려서 오직의 사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의 힘을 힘입는 전문인, 그래서 진짜 하나님 237을 향해 증거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 증인들 되도록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하나님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중에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훈련 받고 치유 사역하는데 적합한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곳에 정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아버지 천군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게 부어주신 생기가 아버지 충만하게 살아나도록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과 천군의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둘러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나에게서 보여지고 우리 가정에서 보여지고 아버지 오직 해답이 그리스도여 성령과 천군을 누리는 것임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완전 아버지 하나님 산체험 가진 증인 정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들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가 증거하는 주여 오직 그리스도 해답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축복하옵소서. 또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과 대학생과 중고등부 아버지 유초등부 아버지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후대가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중에 그들의 영혼이 일찍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일찍부터 오직의 답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릴 아버지 전문인으로 아버지 일찍부터 사명을 가지고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237 아버지 하나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당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또한 하나님은 이미 중요한 성전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로 아버지 다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시달리는 자를 치유하며 우리의 후대를 복음으로 아버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놓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응답을 받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3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 아버지 강의를 듣습니다. 오늘 귀중한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어떤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사실적으로 또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능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중직자 대학원 7강입니다. 오늘은 산업인 우리 장로님이 응답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듣는 시간인데요. 제목은 망대를 세우는 여정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여정. 그래서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 미국인 것 같아요. 남가주인 거 보니까.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 이용호 장로님이 오늘 간증하시는 것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열려 있는데
안녕하세요. 미국 임마뉴엘 남가주교회 이용호 장로입니다. 지난 학기에 중직자는 현장에서 시간표를 기다리는 자라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린 저의 여정을 포럼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포럼 요청이 왔는데 지정된 주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하고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망대를 세우라라는 메시지가 자꾸 마음이 부딪혔어요. 망대를 세우는 것은 산업선교에 말씀하셨는데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망대를 세우는 삶이 무엇일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저에게 오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저에게 임한 393의 축복을 믿으며 걸어간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저희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치유 현장과 후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교회 응답들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날부터 저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주리 주립대학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주신 유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몇 개월씩 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내가 정말 참담한 상태에 있구나, 그런 존재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토록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비로소 내 존재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모든 질문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큰 감명이 오고 기도도 너무 간단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요. 말씀이 그때부터 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영적 의사로서의 소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대학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고 종교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 친구들이 너무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거의 한인 유학생들이었는데요. 저는 이민 온 지 겨우 5년 차였으니까요. 당시 유학생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그때 유학생들이 거의 금요일에 20명, 30명 모여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애들도 그런 데서는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유학생들이 속으로는 이렇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됐죠. 저는 맥주, 소주 좀 못 마시는데 비싼 칵테일만 좀 좋아한다 하고 애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전담으로 대리운전 해줘서 애들이 아주 편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따로 만나서 또 고민 상담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복음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또 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제 나이 또래 유학생들하고 후배 중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 했어요. 유학생 부모님들이 또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고 떠나시곤 했어요. 그 한 친구가 처음 유학을 왔는데 제가 라이드를 해주면서 들어보니까 이 친구도 모태신앙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영향으로 그 율법주의 신앙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 몰랐던 이 친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교회 안 밖으로 정말 기쁘고 더 담대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저는 또 교회에서 찬양인도, 성가대, 뭐 대학부 회장, 다민족 선교팀 이런 여러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뭐 어느 날 다락방 찬양을 한다는 걸 몇몇 집사님들이 알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아, 우리 용호는 교회에서 영향력이 진짜 많은데 다락방을 한다니 뭐 앞으로 교회가 크게 문제가 올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따로 부르셔가지고 다락방 안 하겠다고 말만 하면 그 본인이 집사님들한테 잘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지하게 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운동에 소신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만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자기 양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제가 하던 모든 사역을 박탈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소신은 저는 다락방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고 나는 그 전도운동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믿음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응답을 주셨는데 ATSU라는 의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인터뷰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어떤 마취과 선생님이 제 인터뷰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부탁을 받았나 봐요. 그 신입생 중에 정말로 좀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 해서 본인이 찾고 있었어요. 또 이분도 매번 이제 매년 루마니아에 가서 전도하시고 또 메시지 하시고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하다가 인생 다섯 가지 우선순위 이거를 물어봐야겠다 해서 인터뷰 때 계속 물어보기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곳에서 저는 뭐 미래가 확실했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또 오히려 공부가 너무 많아서 공부에 붙잡히다가 영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고백을 했어요. 의사 되는 것보다 저는 예배를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리뷰하고 정리한 내용을 동급생들이 달라고 해가지고 모두에게 항상 뭐 공유했어요. 졸업할 때는 그 동급생들이 공로상까지 줬어요. 그 한 친구는 이제 너무 개념이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과외도 따로 해줬는데 그 졸업할 때 그 친구가 와서 정말 니 덕에 졸업한다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신경과 전문의로 잘 지내고 있어요. 또 그때 공부한 자료를 계속 이렇게 모아가지고 알카이빙을 했는데 어떤 그 한 친구가 이제 왜 이거 모으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의대 세울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참고하려고 한다 했죠.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나중에 학교 세우면 뭐 나 교수로 세워달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공상 같아 보여도 저는 CBDIF의 여정을 걷는다고 알고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음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은 확고한 진리였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을 해주셨죠. 그 무렵에 그 2002년 그 워싱턴 DC 세계 렘넌트 대회 그 예비 의료인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 참여를 하면서 참여한 렘넌트들의 연락처를 다 모았어요. 그 의료인 조직 꿈을 꾸면서 이걸 매년 이렇게 지속을 했는데 그 연락처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재밌게 그 각 렘넌트들의 뭐 동향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탕이 돼서 2004년에 저를 중심으로 인터내셔널 렘넌트 헬스케어 미니스트리라는 이제 렘넌트 의료인 모임을 조직을 했어요. 그 미주 렘넌트 대회 때마다 예비 의료인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포럼도 나누고 또 복음 전인 치유 센터의 비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계속 소통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치유 사역자로 함께 서자 이런 기도도 같이 했었죠. 그때만 해도 그 의료인들이 미주에 별로 없을 때라서 제가 혼자서 의료적인 지원을 했었어요. 그 RCA 때 그 미주 렘넌트 대회 그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의료 부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12년 그 미주 렘넌트 대회 때는 그 의료 지망생들 8명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의료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제 여정을 나누고 깊은 말씀 포럼 해주면서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복음 위에서 렘넌트 정체성을 가지고 치유 사명자로 서라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주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발전해서 2013년에는 공식적으로 미주 렘넌트 의료인 클럽 RMCA를 발족을 했어요. 이들과 함께 또 2016년까지 멕시코 선교, 뭐 태국 카렌족 의료 선교, 캄보디아 의료 선교 등 매년 갔죠. 선교 현장이었는데 또 렘넌트 인턴십의 현장이었어요.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하실 글로벌 렘넌트 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멕시코 의료 선교할 때 한 똑똑한 렘넌트 대학생이 자기가 너무 가지고 고민하던 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교회, 자기 교회와 또 다락방 볼 때에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론을 그렇게 내렸대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겠지. 난 그렇게 믿어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그 친구가 밤새 펑펑 울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막 그 회개를 했대요. 이 친구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캘리포니아 3단체 치유센터들을 함께 둘러보면서 뭐 이 목사님께 보고서도 올리고 그랬어요. 저희 RMCA 모임을 계속 몇 년 지속했는데 뭐 의료 지망생들이 점차 뭐 의대, 간호대, 약대 이렇게 입학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유 목사님께서 의료인 메시지를 매년 주셨는데 그거 붙잡고 자체적으로 수련회도 저희가 했어요. 뭐 이제는 의료인 제자들이 렘넌트의 여정을 본인도 걷고 올라오는 렘넌트를 이끌어주고 하고 있어요. 그 미주 렘넌트 대 의료부를 이렇게 구성한다 하면 이제는 의료인들만 15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또 제한하고 또 의료 지망생들도 인턴으로 받아서 또 저희가 그 안에서 멘토링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또 봉사 헌신도 하고 그럽니다. 제 의료 현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운전을 이제 어느 날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걸어다니는 좀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그런 좀비.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아,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구나. 그런 게 이제 영안이 뜨인 거죠. 근데 그 후로 이제 현장이 정말 넓게 보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청소년 현장을 이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 의대 과정 3년 차가 되면 이제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을 나가게 돼요. 의대생이 좋은 게 뭐냐면 의료 현장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 배우는 학생이니까. 그 제가 의대 3년 차 실습 기간에 애리조나 스캇세일이라는 도시에 한 청소년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접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달을 로테이션을 했는데 그곳은 뭐 이미 헤로인, 코케인 등 굉장히 센 마약 주로 하던 청소년들이 뭐 12살, 14살 이런 애들이 한 달 동안 이제 상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프로그램 비싸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래 가지고 이 보험회사, 의료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일생 딱 한 번만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뭐 쫓겨나면 안 되죠. 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2단계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하는 센터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10대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워낙 다른 청소년한테 시비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하다하다 못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시비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그 뭐냐면 자기 중독을 해결해주는 어떤 초월적 힘을 찾아야 된다 막 그런 단계에서 멈춰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말을 걸고 나는 전능자가 있다. 예. 초월적인 힘, 나의 전능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얘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꼭 읽어보라고 신자의 축복 관련된 선고 이렇게 손으로 적어줬는데 이게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 이제 프로그램 디렉터가 자기는 이런 케이스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애가 180도로 바뀐 거예요. 예, 죽은 뭐 시체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무기력한 게 없어지고 또 오히려 다른 아이들 도우면서 얘가 너도 예수 믿어봐라 이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딱 한 번 들어갔는데 단 한 번 들어갔는데 인생 전체가 바뀐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에,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또 어린이 정신병동도 가게 됐는데 한 여자아이 어린이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는 그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 큰 충격을 받고 정신병동에 잠시 입원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그 가족이 다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집안이에요. 근데 그 아이인데 아버지는 술 중독에 뭐 너무 매우 폭력적이고 엄마는 가출했어요. 근데 14살 언니가 그 엄마 역할도 하면서 또 아버지 또 폭력도 이제 맞서줬는데 어느 날 이제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거를 그 이 아이가 본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도 우울증, 뭐 자살 중독이 너무 심해서 거기 온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라고 하면서 하나님 떠난 가문의 문제 그리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배경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너는 이런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복음 전하고 이 아이도 영접을 했어요. 딱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그 현장에 보니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뭐 심지어 뭐 정신과 간호사도 불안증이 심해져가지고 정신병동에 입원했길래 제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제가 처음에는 뭐 전공을 정신과 쪽으로 계속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가정과로 전공을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게 너무 잘 맞아요. 그 예전에 정신과에서 치료하던 케이스들이 이제 가정과에서 많이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 가정 주치 개념으로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 전체를 오랜 기간 동안 또 영혼육 두루 보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제가 전공의 과정 마치고 나중에 카이저 병원 준응급실 근무를 2013년부터 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인 전도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준응급실에서는 한 환자당 뭐 15분 이하 이내에 이제 진료를 다 끝내고 다른 환자를 봐야 돼요. 보니까 다민족 많은 환자들이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뭐 심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 병원을 많이 찾아왔었어요. 한 케이스를 예를 들으면 그 단순히 감기 증세로 온 중년 여자분 환자가 있었는데 뭐 차트를 보니까 아니 뭐 인슐린을 맞는데 몇 년간 뭐 당뇨가 뭐 300 이상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자기가 잘했는데 본인 지금은 노력을 안 한다.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인슐린이 있는데도 이거 쓸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제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흑암, 혼돈, 공허에게 잡힌 게 문제다. 이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펑펑 우시면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사실 어저께 병원에 오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왔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 만나게 하려고 하신 것 같다라 했어요. 그 복음 꼭 전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시는데 그 얘기할 시간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진료 스케줄 조정하셔가지고 영접까지 하도록 또 시간 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또 한 젊은 남자 청년이 불면증 너무 심해서 또 얘기를 했죠. 적절한 처방을 제가 해줬는데 근데 상담 마칠 때쯤 되니까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다면서 사실 자기가 최근 강도를 만났다가 살았대요. 강도가 총을 머리에 겨눴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대요. 근데 그 이후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악몽을 계속 꾼다는 거예요. 그는 이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에게 차분하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또 이분 영접을 했어요. 또 즉시 뭐 두려움에서 해방된 게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너무 기뻐했어요. 또 뭐 한 20대 여자 환자분은 숨 가쁘고 잠 잘 못 잔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뭐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전 주말에 라스베가스에 친구들이랑 갔는데 그 50명 이상 사상자가 난 그 총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를 다 천천히 들어주고 위로의 말 함께 항불안증 약도 처방해주고 정신과 리포트도 해주면서 지금 정말로 도움 될 만한 걸 알려주고 싶은데 시간을 좀 달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 해야겠냐면 당신을 그곳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랑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메시지 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 신자의 축복,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옆에서 사촌이 있었는데 이 사촌이 울면서 사실 자기들이 3세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 사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환자분이 믿음이 식어버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촌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무도 총기 난사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이게 사실 흑암의 문제다. 당신들은 이 알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의 큰 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카이저에서 8년을 이렇게 일하면서 뭐 100여 명 넘는 환자들이 영접을 했어요. 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는급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딱 한 번에 만나는 게 전부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 그 연결고리를 넣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리폼24라는 웹사이트 만들고 환자들에게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간단한 말씀, 기도가 되는 음악, 호흡 지도, 복음 메시지 이런 거 올려놓고 몇 년 동안 매일 기도 수첩 묵상한 거를 짧은 글로 이제 제가 올렸어요. 제가 그런 일을 계속 하는데 이를 통해서 제 아내 환자들한테 전할 치유 메시지가 편집이 되더라고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서 행복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언약적인 꿈 꾸면서 이제 이미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걸 노트에다 적고 자료도 정리하고 글도 쓰고 막 했어요. 치유 프로그램, 치유 사역원, 뭐 청소년 중독 치유 센터, 자폐 아이와 부모 쉼터, 뭐 동기 없이 함께 갈 전문 치유팀, 뭐 RUTC,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어떤 리멘트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리멘트 하고 남가주의 3단체 치유 센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어떤 분이 치유센터 만들겠다고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치유다락방 먼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환자들 대상으로 치유다락방 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가든그로브에서 어떤 한인클리닉에서 한인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저는 한 가지 딱 얘기했어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영혼육을 치유하는 치유센터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기도하면서 키워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조인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에 클리닉에서 선뜻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인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 클리닉에서 가든그로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말씀 붙잡고 그 클리닉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목요일 오후 시간 딱 비워놓고 1시간 동안 환자 1대1 상담을 이렇게 치유 상담을 1시간씩 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치유 상담하신 환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첫 손님이었어요, 말하자면. 근데 큰 이분이 이제 큰아들 때문에 교회를 출석한 지 2년 된 이제 한 어머니였어요. 큰아들이 이제 UC 버클리에 다니다가 중퇴를 했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레스토랑 서버로 일하고 막 싱글이고 미래도 암울하다 막 그것 때문에 맨날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막 이런 걱정한다는 얘기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있다 말씀드리고 또 언약을 붙잡는 기도 이렇게 지속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또 환자분이 오신 분이 이분은 또 20년 또 불안증, 20년간 불안증, 불면증 이렇게 시달리던 70대 어머니였어요. 이분은 이제 매사에 의욕이 없었는데 또 6개월쯤 전에 남편하고도 사별해서 더 심해졌어요. 이분이 정신과도 다니고 뭐 항우울증제 뭐 몇 가지 뭐 수면제 이게 먹었는데 잘 안 듣는 분이었어요. 또 이제 동생 따라서 성당을 또 다니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분이 한 그 얘기하실 게 많아가지고 첫 번째 만남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다 들려드렸어요. 두 번째 만남 때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오신 분은 이제 어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그 뭐 여러 건강 문제, 불면증, 무기력증 이제 호소하시면서 남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본인의 인생사 이거 한 시간 동안 또 얘기해 주셨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6.25 전쟁 이후로 죽을 고생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게 정신력으로 버틴 거예요. 네, 어느 날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본인 한계를 경험을 하고 좌절감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이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분께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이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창조 원리와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의 권 이런 거 다 설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영접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0년 동안 이런 얘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아 이제 아버지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됐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친구가 이제 조현병이 심해서 어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집에서는 대변도 못 가려요. 그런 20대 청년을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 이 친구는 뭐 와도 병만 보고 말을 전혀 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는 거기 두고 신앙이었던 엄마와 복음 편지를 이제 했어요. 10번 만남을 계속하면서 흑암이 꺾이니까 이 어머니가 복음 바탕에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서 상황을 극복할 정도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도 적절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다 해줬죠.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친구가 점점 좀 나아지더니 1년 후에 다시 찾아왔을 때는 직장에 다닐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른 분도 또 소개 많이 시켜주고 지금도 뭐 매년마다 감사 인사를 보내주세요. 저는 그냥 치유 다락방이라는 말씀 따라서 플랫폼을 열은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을 이제 매번 확인하니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이게 받으려고 광고를 일치하지 않았어요. 뭐 어떨 때는 내과 환자 중에서 어떨 때는 치유 상담 받은 분들의 소개 또 매주마다 상담 스케줄이 이렇게 채워져요. 코로나 기간 때는 이제 대면 상담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때 그 비대면으로 전하는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뭐 줌으로 상담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제가 상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래가지고 처음에 기도가 좀 많이 되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 마음에 깊이 해야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달했어요. 네,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다. 영적인 존재다. 나는 수의사가 아니고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다. 영적으로 사람이 올바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기반이 약해가지고 비바람이 오면 나무가 쓰러질 듯이 요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얘기가 성경에 있다. 나는 성경적인 치유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 그리고 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 나누고 구원의 길, 뭐 복음 편지, 새 생명 세상을 현장 복음에서 이렇게 쭉 이어나갔어요. 때로는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그분의 기도 제목도 확인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뿌리 내리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깊은 호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이 치유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분 만났는데, 이분은 중년의 여자 환자분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겨우 부축을 해서 왔어요. 무기력증이 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체중이 막 20파운드, 30파운드 빠져가지고, 너무 힘도 없었어요. 이분이 의사도 4명 찾아갔는데, 뭐 약도 먹기 싫고 약도 잘 안 드는데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 뭐 계기가 있는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계기가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그 간단한 치과 치료를 했는데, 이제 신경치료죠. 신경치료 했는데, 턱이 삐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다시 치과 환자를 찾아가도, 아니, 그런 문제 없다. 안 삐뚤어졌다.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기는 거울을 보면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우울증이 심하게 온 거예요. 이제 복음 편지 쭉 하는데, 이분이 계속 말이 없이 듣기만 하세요. 근데 사과할 때쯤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실 자기가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던 거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남편 뭐 자식 뒷바라지 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힘드니까 내가 뭐 그래도 얼굴이 반반하지 이런 생각으로 40년을 버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플랫폼으로 딱 삼고 8번째 만남이 딱 지나가니까 우울증에서 거의 회복하시고 나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잘 계세요. 또 치유다락방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근래에는 이제 복음으로 치유받고 현장에 망대로 굳건히 서는 제자들을 붙여주세요. 재밌는 건 이분들이 다락방 교인들이 아니고 기존 신자, 불신자들이었어요. 이 중에 한 친구는 제 환자분의 딸인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집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처음에 연결을 시켜줬죠. 이유를 알아보려고 그 치유 상담 날짜를 잡고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과 동급생하고 안 좋은 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고 룸메이트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룸메이트가 하필이면 점치는 애예요. 예. 그 마술 같은 거 하고 그 걔한테서 타로점을 배웠어요. 그래서 타로점 하고 나중에 이제 바이킹점이라는 게 있대요. 그 바이킹점도 배워서 거기에 의지를 하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배경이 그 예전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 교회를 다녔을 때, 왜냐면 부모님이 지금은 안 하시는데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 때, 그 중학교 때까지 여증 교회를 다녔었고, 그럼 뭐 당연히 복음을 모르죠. 율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 편지도 하고 또 새 생명 세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점을 확 다 끊었죠. 그리고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디서 기도 수첩이라는 걸 사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점칠 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점이 나오는데 뭐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잘 안 된대.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구체적으로 뭔가 응답을 안 하시는데도 나중에는 평안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이 친구가 근래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해가지고 사회생활도 하는 날 받았는데요. 친구들도 직장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만나면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럼 없이 자기가 원래는 여직이었는데 점도 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됐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주변에 똑똑한 친구인데, 근데 이게 그거를 듣고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이제 본인하고 딸에게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복음의 뿌리가 내리니까 제가 한 메시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이 편지 형식으로 자꾸 친척들한테 보내고 또 주변에 매주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냈던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이분 중심으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 초대해가지고 지금 그룹으로 온라인 치유따라방도 하고 있어요. 네, 이 권사님 알고 보니까 저 만나기 전에도 본인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마켓 앞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랬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영접한 사람 하나도 없었대. 이분이 지금 이제 사명자 메시지 들으시고 그 와중에 또 가정 복음화 응답도 받으시고 또 본인이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 하시면서 또 양육도 이제 따라서 하고 계세요. 어떤 이제 미국 간호사 그 데비라는 분이 또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약간 정신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저랑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 매주 모시고 치유 상담을 계속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의 뭐 1년 넘게 매주 만남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교회와 응답도 받고 또 가정복음의 응답 또 새롭게 믿음의 가정 꾸리는 응답들 다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팀 멤버로 헌신을 잘 하고 있대요. 뭐 이외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과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까지 뭐 총 900시간 치유 상담을 했어요. 일반 가정과 의사로서 그 의료 상담 하는 거 말고 치유 상담이라는 걸 따로 시간 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반드시 제가 가야 될 길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응답의 여정을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전도운동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계속 저 질문을 했어요. 이 다락방은 어떻게 하는 거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교재 강의 들으면서 계속 편집하고 현장에서 이제 인도를 찾아갔어요. 저는 성격이 좀 천천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식이 돼가지고 다락방인 거 다락방 아닌 거 이제 파악하면서 요즘에야 좀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망대를 세운다는 개념이 가만히 보니까 그 유목사님께서 전도운동을 총정리한 거다 그런 느낌이 와요. 138 확실하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안에 이 망대 세우고 또 현장에 중요한 분들에게 이 망대 세워주고 그런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이미 전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아류 강의 들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다락방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확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찾으려면 동기가 없어야 된다 하시면서 성령 인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제 망대를 세우는 삶을 이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시스템으로 나를 확립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구나. 교회와 현장의 많은 성도들, 다민족들, 뭐 재환자들, 렘넌트, TCK들 만남 가운데서 빛의 파수꾼으로 세울 사람들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응답 전달해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현장 전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확립시키는 것이다.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망대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한 사람 세우는 거, 즉 제자운동,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더라고요. 한 사람 너무 중요해요. 저도 그런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 올바로 복음 위에서 서서 기도를 할 때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빛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전도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업도 빛의 경제 축복을 얻게 되죠. 한 중직자가 교회의 언약을 깨달으면 교회 축복 속에서 지역과 후대를 향한 전초기지 세우고 헌신하게 되죠. 저는 뭐 특별한 역사를 뭐 많이 일으켰거나 뭐 큰 간증거리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성령 인도 받는 길, 이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복음과 말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서 뭐 별다른 동기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가다 보니까 남아있었고 또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된 삶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기회가 또 있다면 제가 후대 치유하고 또 교회 응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25 영원의 응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